부터 보면 솔로몬의 그 타락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번창했는지 이 금이 1년 세금이 666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23톤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고, 마치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런 풍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때에는 그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여러 번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앞에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왜 이렇게 떠나게 됐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건데, 근데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돌아서기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는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약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결혼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끌어오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들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 그 이제 3절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뭐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의 부족들과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바치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깨하려고 했었고, 솔로몬 또한 그 정략결혼을 통하여서 뭔가 안정을 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 왕의 규례를 통하여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로, 왕은 이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전부 이렇게 어긴 거죠. 물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은금이 많은 거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자,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을 사왔다라는 말씀이 그 앞에 이제 10장이 나왔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마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아서게 해버렸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 사실 이전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뭐 그 정도쯤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여긴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에서 떠나고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결과,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바로 이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뒤에 23절에서는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남쪽에서는 하닷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르손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 시대에 어려움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돌아섰다.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절반 사랑은 결국 배교와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쪽 사랑은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죠. 반쪽 사랑,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반쪽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반쪽 사랑은 이미 자 떠나 마음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나는 세상도 사랑해 그러겠습니까? 솔로몬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했다고 그랬죠. 3장 3절에 오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쪽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 반쪽 사랑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절 끝에쯤 보면 너희 마음을 돌려라는 그런 말씀했는데 3절에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에서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말과 함께 자 4절 끝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6절에도 끝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물론 실수도 많고 죄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 솔로몬은 그랬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그 성전과 경쟁하듯이 마주보는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는 나누어진 솔로몬처럼 결국은 그의 나라도 나누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균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점점 떠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예배 생활,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더 복되게 느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던 롯처럼.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보이든지 얼마나 재밌게 보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에서 떠난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면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까지는 내가 봐줄게.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빼앗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않냐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구체적으로 말하는 유다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 빼앗지 않냐고 유다 지파는 남겨둘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이 소망의 씨앗을 남겨둔 거죠. 사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죽임당한 것과는 비교해 보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다윗과 뭐냐면 엄청난 편파적인 그 사랑을 주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6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 때는 내가 봐줄게. 네 아들 때 빼앗을 거야. 그래도 한 지파는 남겨둘게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이죠.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자, 잠언 16장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협력하는 도우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말씀, 또 그 앞에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됐을 때는 사방에 태평을 주셨어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14절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다윗이 에돔 사람을 칠 때 이 하닷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겨우 살아남아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애굽 왕 바로 그 공주 그 공주의 남편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었죠.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하닷으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23절에는 이 르손을 일으켜서 북쪽에 있는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도 다윗 시대 때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쪽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기에서 세력을 키우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가 또 대적하도록 누가 일으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남쪽에 하닷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북쪽에 르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땅과 땅의 가시와 엉겅퀴를 두어서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과 땅의 가시와 엉겅퀴를 주신 것처럼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많은 대적들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를 대적하는 하닷과 르손이 아니죠.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대적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예, 10월 1일 마중물 기도회로 나갈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반쪽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대적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가 아니고 사방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게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 가장 큰 죄는 내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믿음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는 우리 부흥회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오고 가고 또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오늘은 전심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쪽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쪽 신앙은 이미 하나님에서 떠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1000번째 들을 때는 그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셨고 사방을 태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호와께서 돌아서는 그때부터 사방의 대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나라를 쪼개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전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